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13장 34절에서 이미 시작한 얘기죠. 이제 그게 바로 과실이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도대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가지 제거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뭘 원하시느냐? 목표는 과실인데, 그럼 그 과실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럼 그 사랑의 퀄리티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예,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이. 예? 자,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랑도 이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아직도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했지만 아직도 조금 뭔가 하나님 형상 비슷한 게 남아있어서 뭐 아름다움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렇죠?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 수준 갖고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 차원에서 벌어지는 목적,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차원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거는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아닙니다. 자기 사람만 모아놓고. 굉장히 편가르기 같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 차원의 문제니까. 차원의 문제니까. 차원이 낮은 데서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내게 있어 포도나무에 속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과실이라는 건.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무떼기가 무슨 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들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나무떼기가 과실 맺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15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 생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뭐 하나님 더 잘 알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까지 와서 과실을 맺는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13절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곧 그걸 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조금 있다 죽으실 거예요. 그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지만 또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교회가 탄생하니까.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합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는 성립 안 돼요. 네? 거꾸로 성립하려고 그러면 돼. 아, 친구라 했잖아. 아, 친구 예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네. 그분 마치 뭐 같으면 아빠 엄마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응? 그런다고 자식이 맘먹으라 그러면 안 돼. 응. 응. 자, 친구라고 하셨어요. 자, 이 친구는 이미 구약시대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응. 가장 먼저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러 가시기 직전에 천사들한테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겨서야 되겠느냐. 아브라함한테는 가르쳐줘야지. 자,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알 필요는 없어. 그렇죠? 이 편지 갔다 저 김대감 댁에 갖다 주고 오라 편지. 그럼 종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갔다가 주고 오면 되는 거야 자기는. 네. 근데 친구는 이건 왜 보내냐 하면, 응?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친구다, 이 말이야.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 가르쳐주세요. 소돔 가서 멸망시켜야 된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랐다. 그래서 요한불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처럼 대화하죠. 이제 하나님하고 뭐라 그래?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아브라함 뭐라? 아,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게 친구예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친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50명이 있어도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조금 이따 모르겠다. 그럼 45명이 있어도 심판을? 아,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여기까지 내려. 자, 계속 왔다 갔다. 그건 뭐예요? 교제지, 교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제하는 것에 모형이에요. 네. 구약시대 때의 그림자죠. 자, 우리가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종이 아니다. 종처럼 예수님한테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네.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처럼 할 수는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거를 그리스 말로 둘로스라고. 사도 바울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건 뭐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게 거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구약시대 때 종이었지만 6년을 잘 종살이하면 7년째 유대인 종들은 어떻게 돼? 풀어줘요. 완전 자유인으로. 그럴 때 종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3장 공부하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종이, 자유인 되는 사람이, 아,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종으로 그냥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문설주에 대고, 뚫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발적인 것. 자, 강압적인 종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종부리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신데, 예,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보면은 다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지금 요 제자들이, 열두 제자가, 내가 더 커, 임마. 아니야, 임마. 내가 더 커, 임마. 하고 서로 막 싸움박질하고, 어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나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눈치작전하고. 그걸 예수님이 딱 아시고는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 대인들이, 누구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똑같이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지고 갑질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뭐에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네? 종이 되고, 자발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주 모범을 보였고,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지금 이 공부 시작인 13장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처럼 자기가 종의 복장을 하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직접 실천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벌써 그건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섬기고 싶어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벗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에게도 종이 아니에요. 벗으로 대하신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른 형제 자매한테 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섬긴다. 그게 서로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17절에 16절에 그게 바로 과실을 맺는 거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이제 새로운 거주지인 교회 안에서의 삶은 요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던 것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시작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죠? 자,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누굴 미워하니까?
예수님.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네? 예수를 미워하니까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키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운명입니다. 교회는. 교회 입구로 예수, 예수 입구로 교회가 되는. 교회는 더 커진 몸이라고 그랬죠. 옛날 육신의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목적을 못 이루니까 더 커져서 이 땅에 나타난 예수의 육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구로 교회, 교회 입구로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예수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같은 표현을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편이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죽인다 이 말이야. 네? 세상이 교회를 죽이는 거는 그건 말도 못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지극히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근데 웬걸?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한다. 이 짓들을 할 거다. 때가 이르면. 이게 실제로 벌어졌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0년 후에 요한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에게 요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출교당하기도 하고 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그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시대 예? 그때 이전에 이미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만 핍박받은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 케이스는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황제가 좀 되먹지 않은 황제가 있을 때는 핍박을 하다가 좀 괜찮은 황제들은 크리스찬 핍박 안 합니다. 국지적으로나 좀 핍박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로마에 누가? 콘스탄틴 이후에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4세기 말에 가면은 국교가 됩니다. 완전히 태어남은 크리스천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시민이면 다 크리스천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국교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갔다가 핍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5세기 이후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정통교회 역사는 캐톨릭을 통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와요. 지난 1600년 동안. 그렇지만 이 정통교회인 캐톨릭과 종교 켈빈, 쯔빙글리, 뭐 루터, 뭐 이런 사람들, 멜랑크터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자들까지 하면 이게 한 1600년 됩니다. 캐톨릭부터. 이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입니다. 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예? 저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정말 제대로 교회하려는 사람들 있으면 갔다가 잡아 죽이고, 이거를 1600년 동안 한 거예요. 예. 그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16세기에 제침례교도라. 그 전에도 물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계속 1100년 동안 계속 죽었어요. 예. 저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갖다 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갖다 죽이니까. 그런데 16세기에는 두드러지게 많이 죽었어요. 한 100만 명 이상 잡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6세기, 17세기 두 세기에 걸쳤어요.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지금 바로 여기 아미시하고 메노나이트하고 후터라이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랭카스터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게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16장 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내가 영화 좀 보라 했는데 봤어? 아직 안 봤어? 노느라고 정신들이 오고
시험 봤잖아.
아니 어제 줬거든 내가. 아, 영화. 아, 마이클 자틀러 The Radicals. 그거는 16세기에 순교당한 하나의 이야기, 한 명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애도 있고 13살, 14살, 15살짜리 소년, 소녀, 뭐 순교당한 사람 별 사람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당연한 거다. 예? 그 얘기죠? 왜? 나를 미워하면 누구도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하게 돼 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건 핍박당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또는 물리력으로 대항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또는 맞추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표다. 당연히 여기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600년. 물론 2000년 동안 1세기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잘 핍박하다가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하루 예수 믿는 교회를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재판에 회부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나를. 아, 바울이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바울은 이게 정말 가슴에 와서 팍 하고 꽂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갖고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요 얘기를 간증으로 두 번 더 해요.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공부했으면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돼야 돼요. 그게 몇 장이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게 혹시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한번 보세요. 9장 한번 보세요. 어디 있다 정도는 대충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네.
대충 구장이에요. 자, 구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구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구장 4절. 사도행전 구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파하느냐 하시고 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 예수. 바울은 핍박한 적이 없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얘기예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와 너희는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게 가슴에 팍 와서 꽂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보면 알아. 22장에 보면 나중에 간증을 하는 대목이에요. 22장에 한번 아주 나중에 2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에도 이게 등장해요. 이거는 무려 어느 정도 됐냐면 그때로부터 20년 이상 후의 얘기입니다. 예? 20년 후에 간증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7절에 보시죠. 그 장면을 그대로 얘기해요.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대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오죠. 또 한 번 더 나와요.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걸 볼 때 바울은 아마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하면 이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만 두 번 또 나오는 걸 볼 때 26장 14절 보세요. 26장 14절에 보면 이거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얘기. 아그리파 헤로당 있죠? 헤롯의 손자입니다. 여기 아그리파 왕은 나중에 헤롯의 손자도 왕이었어요. 자, 헤롯 대왕의 손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벌리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
예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아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교회구나. 이게 그때로부터 딱 각인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 있을 때 왜 교회가 나뉘었느냐 이러질 않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곧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피 하나님의 목적이란. 자,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면 이 세상은 당연히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거니까 예수에게 속했고 다른 나라에 속했으니까. 네. 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다. 그러니까 핍박이 임할 때 놀라거나 뭐 변명하거나 뭐 예?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어디에 나왔죠? 13장 16절에 수건으로 노예처럼 씻길 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이걸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종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종처럼 사는데. 자발적으로. 그렇죠? 강압이 아닙니다. 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패키지 딜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키고. 그러니까, 핍박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가물에 콩 나듯 하지만, 뭐예요?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과 같다면, 교회의 말도 듣고, 또, 복음을 깨닫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도 받지만, 어떤 사람도 생긴다?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키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물론, 가물에 콩나지. 그러나, 사람들이 21절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핑계거리가 많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더 이상은 핑계할 수가 없어.
지원이 어제 우리 얘기했었지. 그치?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그거 안 돼. 어제 만약에 어제 온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그죠? 그저께 오신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100년 전에 오신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그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그렇지?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시간에 벌어져야 사실이라고 봐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것은 응? 지금부터 400년 전인데 아, 아니지 400년이 뭐예요. 6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 아니야. 세종대왕은 한글 안 만들었을 거야. 그래? 아니 그때 사실은 600년 전에도 사실이고 이순신 장군도 사실이고 1000년 전도 사실이고 2000년 전도 사실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게 사실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지. 내 눈앞에 벌어져야 된다 이건 안 돼요. 그건 도마 같은 사람이 나중에 20장에 등장한
자 그럼 세상이 교회를 왜 미워할까 그걸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그죠? 세상이 왜 예수님을 또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그게 21절이 누구를 모르니까.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얌전히 살다 가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진리를 선포하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는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선포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둔다. 두 번째. 세 번째. 24절에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한 일이 뭘까?
아무도 못한 일이, 역사상 아무도 못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은 뭘까? 그게 바로 십자가, 네? 부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걸 싸잡아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로. 네? 그죠?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세대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런. 다른 세대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핍박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앉았으면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했어요. 율법에 시편에 기록된 거거든요. 시편 35편에 나와 있는 말씀.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얘기하셨어요. 연고 없이 미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당연히 여긴다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나는 지극히 당연히 여기노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미 예고된 일이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다시 이 얘기를 또 등장시키시죠. 이거 어디 나왔어요? 14장에서 이미 한 얘기죠. 보혜사가 오시면 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감당 못한다. 이 얘기 쭉 나왔었죠.
다시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예? 그분은 그냥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영이다, 그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러 와요?
예수를
증거하러 와요. 성령이 와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뭘 드러내러 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드러내기 때문에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왜 잘못됐느냐? 많은 경우 예수가 안 드러나고, 예? 무슨 성령이 어떻게 했고 뭐 성령으로 뭐 했고 뭐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아. 누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 교회가 예수니까.
자,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하고 너희도 증거하고. 이게 뭘까?
무슨 말이 이럴까? 자,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수로 증거를 합니까?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증거해. 그러니까 너희와 성령이 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 없이 교회가 증거가 가능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세워지지도 않아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예?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해볼까? 절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꼭 누가 세워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성령, 그건 성립이 안 돼.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시체, 여기 몸이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그럼 뭐예요? 시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시체와 똑같아. 그분이 주도하셔서 벌어져야 돼요. 모든 게. 세울 때부터.
그럼 참 교회가 됩니다. 세울 때부터 그분이 주도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고 너희도 증거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증거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장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냥 연결시키신 겁니다. 자, 그 말에서 그냥 연결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모호하지 않게. 실적. 그러면 성령이 와서 증거한다는 말은 좀 뭘까?
전도한다는 말일까? 그냥 그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거에 연속이겠죠.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사랑을 과시려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앞에서 핍박 얘기했잖아요. 핍박 중에, 고난 중에 너희가 꿋꿋하게, 당연하게, 까딱없이 하려면 누구의 증거가 필요하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그냥 우리처럼 평화스러운 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지금 이 얘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핍박 중에, 근심 중에, 기쁨도 없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러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핍박이 있고 내쫓고 막 이러고 있는 험한 꼴을 당하는 그때에도 까딱없이 지탱하려면 누가? 진리의 영이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증거하여.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따 나와요. 이게 이제 16장 저 7절 8절 가면 이 얘기를 더 디벨롭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와서 뭘 할 거냐. 자, 그런데 교회가 핍박당하면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일단 좌절하고 근심하고 도망가고 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겠지.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수동적이 돼버려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교회가 능동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예? 패시브하게 돼요. 수동적으로.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시면은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다. 성령이. 성령이 증거를 하신다. 핍박 속에서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능동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는데 바울도 그때 핍박에 가세를 했죠. 스데반의 제자들이 예? 막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도망은 갔지만 도망가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다녔어. 능동적으로 도망가는데 교회를 세우고 다녀. 증거를 하고 다녀.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능동성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연시하고 까딱도 안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뭐까지? 교회로 증거하고 교회가 더 세워지고 오히려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거 하러 오신다.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언제? 평화 시절에도 나타내지만 언제? 특히 예수님은 지금 핍박 중에 핍박 중에도 증거하시고 나타낸다. 이게 교회의 능동성이라 할까? 제목을 고친다. 교회는 능동적인 거예요. 움츠려들고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해서 아유 우리는 이제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당당한 겁니다. 목숨 바쳐가며.
이거가 이 핍박이라는 게 교회 차원에서 오는 핍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교회 차원
교회 차원을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지체는 교회의 지체니까 네. 개인적으로 예수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지. 자 교회가 핍박받는데 내가 가정의 일원이야. 어떤 가정에? 그러면 나 혼자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아. 뭐 시어머니의 핍박도 받고 뭐 형제의 핍박도 받고 부모의 핍박도 받고 그러면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교회의 대사로서 당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핍박할 때 미국이 여기 주미 한국 대사 데려다가 뭐 괴롭힐 거야. 그러면 대사가 혼자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한민국이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똑같은 이치죠. 네. 지금 UN에 북한 대사 나와 있어요. 오늘 샹션 통과됐어요. 1조 달러인가 1조 원 이상의 샹션 그러니까 제재 그게 통과됐어요. 반대 없이 통과됐어. 그래서 탑 기사로 지금 방금 전에 떴어. 오늘 유엔에서 결정, 북한 제재해야 된다. 자꾸 저거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쟤네들 돈 동결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동결 못한 부분 1조 원인가 이상을 동결하기로 했어. 그러면 지금 유엔에 있는 저 북한 대사는 지 혼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왜? 북한의 대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교회의 대사로 우리가 회사도 파견 나가고 집에도 파견 나가는 거예요. 가족 속에. 그러면 가족이 나를 예수 때문에 핍박한다. 그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자, 여기 증거한다고 20절이었는데, 우리 요한 1서 한번 찾아봐요. 이게 이제 왜 패키지들이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건데, 요한 1서 먼저 한번 봅시다. 뭐, 요한 1서의 내용은 요한복음 공부한 사람은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다가. 요한복음 잘 공부해 놓으면 요한일서는 거저먹기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과 비슷하게 시작하죠, 그죠?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에요, 제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품에 안기고 다 해봤죠? 그 얘기예요. 요한이 다 해봤어요.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품에 안기고 만지고 보고 같이 밥 먹고 3년 반을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1절은.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난 배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우리도 역시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다나엘. 자, 증거하여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요한일서의 대상 수신인들이니까 교회죠, 교회.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예수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혼자 원맨쇼 하다 가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누구와? 우리와 먼저 복음을 받은 자, 그죠? 제자들. 뭐를 하게? 코이노니아라는 거 이게 사귐. 하나가 됨. 사귐, 교제.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이제 여기 우리는 누굴까? 너희와 우리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교회. 그죠? 먼저 받은 자들과 후발주자들이 사귐은냐, 그죠? 그 사귐의 내용이 뭐라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코이노니아 여기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먼저, 그죠? 그걸 먼저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그들이 전해준 사람들이 또 그들과 누림으로써 동시에 누구와 또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누리고 이것의 연장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이 바로 이거라. 거기도 4절에는 또 뭐라고 됐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기쁨이 이거에 이 사귐에서 서로 사랑.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장세전의 목적을 이룰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쁨은 거기서만 온다. 다른 기쁨은 이 기쁨하고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뭐 차 새로 샀을 때도 기쁘고 집 샀을 때도 기쁘고 뭐 햄버거 먹었을 때도 기쁘고 뭐 다 기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오는 기쁨. 그게 기쁨의 충만이에요. 요한복음에 아까 두 번 찾아봤죠, 우리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죠. 결국 이거.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증거다.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다.
자, 16장 1절로 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기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왜? 계속 근심하지 말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실족지 않게. 계속 뭐 이들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뭐 그리고 곧 실족 비슷한 거를 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죄다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사침을 넣는 실족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언제 쓰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언제? 60년 후에? 네? 60년, 90년경에 교회에 그대로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환경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처한 환경에서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죄다 누구한테 하는 말로 들릴까?
자기들에게.
교회가 지금 4년 초가고 핍박받고 있고, 예? 이럴 때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이미 60년 전에 한 말씀이 아 이게 우리 얘기였구나 이렇게 들리도록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예?
그래서 실족지 않게 90년경에 교회에다 대고 하는 6절에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 중에 있어요 이 교회가. 예? 그러니까 이 근심 중에도 너희들 당연한 거고 성령이 오셔서 다 하실 거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출회 출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출교하는 거죠?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들은 유대인 교회였기 때문에 네. 유대인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커뮤니티가 유대인 커뮤니티가 미국으로 말하면 한윤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한윤회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한국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오하이오 살 때 한인이 뭐 한 200명 뭐 250명 사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는 한인회 중심으로 살아요.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보고 거기 가야 갈비라도 듣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그건 그냥 펠로우십에 불과하죠. 근데 유대인의 커뮤니티는 그냥 펠로우십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생계가 달려있는 그냥 커뮤니티가 생계까지 다 달려있는 커뮤니티. 거기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야. 그게 유대인 커뮤니티의 회당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게 삶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예? 교회로 살면서 동시에 회당도 드나들어야 돼요. 거기가 커뮤니티 중심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니까 교회는 안 가고 회당으로 돌아가요. 왜? 출교당할까? 유대인도 핍박하고 로마도 핍박하고 막 이런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교 안 당하려고 교회는 끊고 회당에만 남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6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5장에서 이미 뭐예요? 38년 묵은 병자가 출회당할까봐 예수님을 가서 고발한 사건 보셨죠? 그죠? 10장의 소경이 출회당할 각오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변하는 모습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계속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90년경의 시츄에이션이 그렇다 이거예요. 상황.
계속 출회당할까 말까를 고민했어야 됐어요. 예수 끝까지 예수 편만 들은 사람은 당연히 죽이려 당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그냥 회당에 남고 이런 일이 90년경에 계속 벌어졌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신사참배 하면은 교회당 문 안 닫게 하니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랬던 거와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때가 이르면 노릇 그냥 출애만 당하는 게 아니야. 이제 뭐해?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이제 그냥 내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
눈에 가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런 확신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으로 확신에 차서 다른 크리스찬 핍박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 한 말 기억하시죠?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아세요? 사람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잔인하게 굴 때처럼 잔인한 경우는 없다. 네? 그냥 잔인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확신이 있으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잔인해진다.
네.
아주 잔인.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한. 아, 그 역사 보면, 내가 요새 그 중에 또 책 한 권 읽고 있거든요. 16세기 재침례교대의 역사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즘 또 새로운 애가 구입해서 하나 읽고 있는데, 아,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써있어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핍박하는 건가? 죽이고 하는 권리를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국교회에 구역을...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배신자들이다. 매도한 거다라고. 국교회.
자기네들이 그냥 만든 거지 성경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지는 마음대로 근거를 갖고 온 거지. 국교회라는 게 뭐예요? 캐톨릭이 국교회라지. 국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칼빈도 국교회예요.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국교. 루터도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교. 쯔빙글리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국교.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쯔빙글리의 제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쯔빙글리가 지 제자를, 수제자들을 갖다가 죽여버렸다. 왜? 국교회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재침례받고 유아세례 거부하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국교회의 팔리스가 뭐냐면 국교회의 법이 유아세례거든. 근데 그걸 배격했어. 그거 갖다 죽인다. 국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걸 거부했어. 죽인 거야.
사실은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게 신앙인 줄 안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답답해서 그래
이해가 안 가죠? 이슬람이 그 짓 하잖아
자기네
이슬람이 지금 그 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 신문에 안 납니다 지금 지금도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 죽고 있는데도 신문에 그런 건 요새 나지도 않아. 하도 많이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확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교회는 이단이 나와도 그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핍박할 필요 없어요. 뭐 지네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살게 놔둬야지 그들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핍박하면 안 돼. 못 살게 굶으면 안 돼.
이해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우리. 가지 치기는 누구 권한? 아니, 가지 제거 누구 권한? 농부의 권한이라, 농부의 권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둬야 돼요. 안타깝지만, 절대 핍박해서 안 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기노스코
경험이 없어서 아버지를 아는 경험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리 갖고 제도 갖고 그렇게 하는 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
그때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그때 당할 거야 니네들 틀림없이. 근데 그때 아이쿠 죽었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얘기했지 않냐. 응? 기억나게. 당연한 거야. 아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그랬어. 이게 기억나게.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이제 기억나게 하실 거란 말이지.
오셨어? 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냐는 것은 내가 너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 때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됐다.
즉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말이야. 기억나게. 힘들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거하라. 그게 이미 포도나무 비유에서 붙어 있어라 거하라가 나온 얘기입니다.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앞에서는 어디로 가는 자 계속 물었어 얘네들. 근데 지금은 안 물어. 공기가 탁하니까 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인가? 그거 물으면 같이 가자. 그럴까 봐. 묻지를 않아 지금. 어디 좋은데 간다 그러면 얼른 물어봤을 거야, 그지? 좋은데 간. 그러니까 14장 1절 2절 거기 가서 뭐 처소 예비하고가 절대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그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지금 뭐 출애당하고 뭐 죽이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 그 말이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죽는 얘기, 출애당하는 얘기 하니까 아이고 공기가 탁한.
그런데 7절이 그러하나 그러하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자, 잘 보세요. 실상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실상으로 했지만 알레세야 진리 요한복음에 스물 몇 번 나오는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는 그 진리 있죠. 여기서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에요. 사실 사실 진짜 예수님만 사실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만 사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뭐라고요? 진리로 사는 사람.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사는 사람이? 사실을 보고 사는 사람.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살지 않고, 현실을 살지만, 뭐를 보면서? 사실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현실에 넘어가지 않아요. 현실에 당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왜? 우리는 뭐를 보고 가니까? 진리를 보고. 실상이야, 실상. 허상이 아닌 진짜가. 진짜가 뭐냐? 이게 진짜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너희들은 내가 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좋은 거야. 응? 땡이야, 이게 땡. 응? 내가 가는 게. 장땡, 광땡, 땡이란. 38 광땡, 장땡이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좋은 거야. 안 가면 안 좋은 거야, 그 말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돼. 자, 왜 유익이 되느냐.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누가 안 와? 보혜사가 안 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오는 거야. 성령은 어디에 오시는 거야?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계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늘 계시지. 성령이 뭐 저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속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너희에게로. 자.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해도, 고통당해도, 어려워도, 죽여도, 뭐해도, 교회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성령이요. 그분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8절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와서 혼자 독자적으로 혼자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로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죠? 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해요? 세상을 책망하러 오세요. 뭘로? 세 가지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세요.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오신다고 했어요? 바로 7절에. 교회에, 너희에게로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와서 누구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세 가지. 하는 건 뭐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책망이에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 노출시킨다, 죄를 선포한다, 선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버려요. 다 드러냈어요. 여기에서 이 말을 제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prosecution.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prosecute.
검사.
네, 검사가 죄인을 놓고 싹 노출시키는 거. 네. 죄를 그냥 싹 뽑아내는 게 검사의 역할이 있죠? prosecution이라고 해요. 법정에서 검사가 네? 죄인을 놓고 심문하면서 다 드러내는 거 있죠? 그것을 플라스틱, 그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검사가 하는 일이. 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핍박 당하면서도 무슨 역할을 해? 검사 역할을 해. 세상을 향했어. 예? 그게 다른 곳에서는 왕 노릇한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는 그들은 도망가고, 예? 문 걸어 잠그고 숨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 죽으시면은 다 문 걸어 잠그고 숨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시더니 예루살렘 거리에 나서서 뭐 교회가 세워지더니 예? 뭐 감옥에 가도 까딱도 안 해. 프로세큐트 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변했어. 수동적이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변한단 말이야. 성령이 오시면. 아멘. 이게 교회예요. 자,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성령과 함께 세상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해요. 어떤 세상을 책망해요, 지금?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앉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기소침하고, 예? 그냥 빌빌하고, 아, 우리 졌다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구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걸 선포하는 예?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교회가 드러낸다. 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못 봐요. 자, 그럼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 그 왜 의라고 얘기하세요? 의는 이 세상에 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의라고 보시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하고 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스탠다드만 의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만 드러나요?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지만 그게 드러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돼요. 그럼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로 가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럼 거기에서 뭐 죄를 전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니까 이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가야만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기시죠. 그래서 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야 의에 대하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야만 더 이상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볼 때 죄가 없어.
오케이. 의에.
아, 그러니까 의는 꼭 예수님이 가셔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전부 드러나.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거 이미 12장, 14장에 나온 얘기죠. 네, 이 세상 임금이 어디 와서 심판당해? 십자가에 와서 심판을 당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벌써 받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걸 제가 어제도 또 젊은이들한테 설명했는데,
그럼 어디 심판이 있어? 어디 심판? 심판 어디 있어? 마귀 심판 받았다는, 마귀를 따르는 자는 다 심판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심판 어디 있어? 심판 어디 있어? 절만 사는데 잘 먹고. 그게 바로 돼지라고 그랬죠. 돼지가 삼겹살? 베이컨?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어. 잘 처먹을 때. 그러는 거 똑같아.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해. 돼지는 끊임없이 먹을 때 엄청 행복해. 근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걸 몰라. 먹을수록 심판이 가중된다는 건 몰라. 그죠? 잘 먹을수록 주인은 미소 짓고 있어.
돼지고기 주나?
돼지가 건강하고 잘 먹을수록 주인은 미소 짓고 있어. 왜? 그게 진짜 심판의 결정체거든. 잘 자라다오? 그게 심판이야.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거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임금을 따르는 모든 존재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그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네? 세상을 향해서 능동적인 거. 질문이 올라왔네. 여기 샬롯에서 질문이 왔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에 심판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이제 심판이 없나요?
자.
대답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 신이 저 교회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 심판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에 속한 참 생명을 받은 지체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그건 심판이라고 번역했지만 평가예요, 평가. 심판이 아니고. 번역을 심판대라고 해서 그냥 겁을 주는데, 우리말 선생님. 평가한다.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우선 사역자들한테 대한 평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거는 앞부분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거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들의 사역의 그 열매나 이걸 이벨류에 받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벨류이죠.
네. 네. 심판받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심판이 아니에요. evaluate. 평가예요. 자, 아,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그들의 심판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 자, 3장 10절에 한번. 자, 이거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이에요. 평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에 비유했어요. 응?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건축은 터부터 시작이죠.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는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그죠? 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닦아요. 다른 것 터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지으면 안 돼요. 교회는. 자, 만일 누구든지 잘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뭔 얘기예요? 응? 무슨 얘기일까? 응?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전. 여기서 말하는 불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뭘까? 응? 뭘까? 해석 좀 해보세요.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재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져서 올바로 됐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 공력이 나중에 드러난다라는 네. 얘기.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하는 사역자들 얘기지, 다른 사람 얘기들이 아닌데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겁줘요. 예.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예? 이런 걸로 집줘야지 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막 이렇게 겁주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집을 지을 때 금, 은, 보석은 불 지르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려서 형체가 없어져요. 훅 불면 날아가요. 그렇죠? 자 지금 바울이 자기는 털을 닦고 사람들이 그 위에다 집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 그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얘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6절에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에?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아 바울 아볼로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물 주고 한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돌볼 때에 어떻게 돌봐야 된다.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 스스로 만들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불길러 봤더니 남아 있어야 된다. 뭐예요? 무슨 말일까? 아 이거 해석을 딱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자기 이 얘기는 보통 교인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볼로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시죠? 오늘도 그런 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교회가 나중에 시험이 오거나
그렇죠.
시험이 됐을 예. 때 없어지거나
그날이 여기에서 뭐 앞으로 뭐 심판돼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을 교회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뭐가 드러난다?
터가
뭐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뭐가 드러낸다? 시험거리들이 올 때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사역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잘난 맛에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웠는지가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시험거리가 올 때 불 같은 불시험 같은 게 올 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거기서 그게 아니냐로 평가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지었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는 교회가 어느 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얘기지 개인 개인 교인들이 뭐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안 보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꾸 적용해서 이제 겁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심판대 얘기는 어디 있어요? 그건 이해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심판대 얘기는 거기 나와요. 자 5장 1절부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장막집을 뭐예요? 우리 몸 에? 몸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에? 이거 장막집으로 표현했어요. 임시니까 우리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전서가 아니라 같은 고린도 교회 한 얘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육체가 끝나고 인간이 스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 거라 그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탄식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고 있다. 탄식한다. 그래 놓고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물론 교회 생활을 하고 다 좋지만 결국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자,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있건 떠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걸 힘쓰노라. 이는 그 다음이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뭐 이런 곳에서 연옥이니 뭐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개똘 얘기.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건 뭘까? 그래서 심판대로 번역된 것은 심판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법정에 하나님이 딱 앉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앉아계시고 박현주 나와라 네 하고 너 이 세상 살 때 뭐했어 네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계속 평가돼야 된다 이 말이야. 계속 평가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그리스도만 드러나느냐 아니냐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대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냐가 끊임없이 지금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죠. 어느 날 그런 일이 뭐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뭐 무슨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보좌 심판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따로 그 옆에 따로 차려져 있는 심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떠나든지 거하든지 우리가 뭐하고 살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부 평가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심판은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정의가. 여러분. 심판? 심판은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잘했냐 못했느냐 그건 평가고 심판은 죄인이냐 아니냐의 심판이에요. 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심판이에요. 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없어요. 평가는 받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평가는 죽는 날 평가하나? 그동안 가만 놔뒀다가? 아니 부모가 자식을 가만 놔뒀다가 10년 후에 평가하나? 아니지. 그때그때 쭉 보고 있다가 또 평가하고 보고 있다가 항상 평가하고 있다가 또 얘기하고 또 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관계성인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심판대라는 말을 쓰니까 아 저기 뭐 법정이 있나 보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니?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다.
아, 근데 저 치부한테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선 그 하나님이 다지치게 하는 거랑도 비슷한.
아마 그런 있죠? 것도 비슷하겠죠. 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왜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평가단
아니 평가는 끊임없이 하신다니까
있던 없던
가지치기라는 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더 깨끗게
하려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는 일이다. 프루닝을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하시죠. 그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기억하세요? 사생자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다. 참 아들은 징계한다. 너희가 그래서 참아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참아들은 틀림없이 뭐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시시때때로 징계하시지. 때리신다 이 말이야. 징계하시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특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말도 뭐냐면은 참 아들은 징계한다.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닌 결혼 밖에서 난 자식은 뭐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참 교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틀림없이 알려주시고 평가하시고 회처리도 되시고 다 하신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놔두는 건 뭐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예? 로마서 1장에 세 번 반복하는 게 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세 번 반복하거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목사님,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 때 전부 모아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아빠가 너를 그때그때 훈계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또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3년을 모으고 4년을 모으고 5년을 모아도 계속 반복된 이가 어떻게 하시겠냐. 한꺼번에 모아서 맨날 때리냐. 그렇지. 뭐 그런 내용으로 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심판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 심판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야. 죄인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그게 없어요. 참교. 그러나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는 것은 뭐냐?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농부가 가지 치기를 하신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재해버리신다. 그런 비유를 들었죠. 15장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외예요. 근데 예외지만 사실은 그 예외가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예외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네, 내게 있어라고 표현한 이유. 지난 시간에 다
인스트니까.
그때 예수 제자들 오늘날의 제자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이 없는데도 착각하고 가지처럼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게 예외예요. 그거를 초대교회 때 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신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 배도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같이 똑같이 제자고 똑같이 교인이고 똑같은데 어느 날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떨어져 나가고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6장 6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아 이건 우리랑 관계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 하려고 예수 따라왔냐?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을 가지 제거하는 거. 가룟유다의 케이스도 처음부터 같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닌 사람. 그걸 요한일서에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거짓 교사 행세하고 하다가 어느 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외 케이스지만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닌 거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땐 예외로 보이는 거예요. 왜? 10년씩 20년씩 함께 교회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영락없는 제자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